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첫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존 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널리 읽혀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죠. 아마 어렸을 때한번 정도는 이 책을 읽거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그 북토크 시즌 12번째 순서에서 이 책을 읽기로 한 것은 이 책이 유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 책이 한 사람의 영적인 각성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회심과 회심 이후에 천국을 향하여 이 악한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철로 역정을 이번에 이제 함께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 신앙생활의 여정을 저희들이 철로역정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을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지적으로 흘러가서 기독교 신앙을 취할 때두 가지 큰 극단이 존재하죠.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무시한 채 체험과 은사와 어떤 경건의 생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식적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교리를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하는 쪽으로만 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극단이 존재하는 이 풍토 속에서 저희들이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지식과 체험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떻게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철로 역정은 실제적이고도 체험적이면서도 그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토크 시즌 12번째 시간에 이 책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책을 앞으로 읽어 나갈 때또 북토크에서 얘기를 할때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여서 소설처럼 읽기가 쉬운데 절대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과거의 신앙 여정, 현재의 신앙 여정, 앞으로의 신앙 여정을 계속 비추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올 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나의 신앙 여정 속에 철로 역정이 말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은 어떻게 들어와 있는 것일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철로 역정을 읽고 우리가 실제적인 유익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저도 가능하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북토크의 내용들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책이니까, 존 번연도 잘 알려져 있는 청교도 시대의 설교자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생략하고 곧바로 1부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철로역장의 첫 챕터에서 보면 어떤 한 남자가 등장을 하죠. 그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꿈에서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한 권을 들고 있던 그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는 몸을 바르르 떨며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어찌할 거라고 울부짖었다.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철로 역정에서 이제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할 사람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의 그 모습이 지금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손에 책을 한권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사람이 슬픈 목소리로 절규한다는 것이죠. 어찌할 거라고 절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가는 그 다음 대목에 나오죠. 이제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내요. 그리고 귀한 내 자녀들이요. 너희들을 돌보아야 할이 아빠는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몹시 고통스럽구나. 더구나 내가 확실히 들은 바로는 머지않아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도시 전체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물론이고 내 아내와 너희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가 아니라 성경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책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어느 정한 날이 되면 불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세상의 종말과 인류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성경으로부터 깨닫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성경으로부터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에 짊어지고 있던 짐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인하여 마음에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앞에서 어찌할 거라고 혼자서 그 책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부짖었던 까닭은 그런 인류의 운명과 인류 속에 속해 있는 자기의 운명과 자기 가족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어찌할 꼬 어찌할 꼬라고 울며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늘 마음이 태평하고 늘 마음이 편안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책을 읽고 들으면서 자기의 죄와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멸망할 이 세상의 비참함에 대해서 눈이 확 떠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괴로운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죠. 놀랐는데 그 사람의 말이 믿겨져서 놀라는 게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 이 드디어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이제 이런 차원에서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좀 잠을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이제 해서 이제 잠을 일찍 자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잠을 못 잤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민과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밤새도록 한숨과 눈물로 지내게 됩니다. 가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더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비웃고 야단도 치고 정신 차리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족들을 좀 피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들고 이제 기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어느 날 그가 들에 나가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 섞인 절규가 이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전도자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아, 당신 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는 것도 원치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전도자가 대답하죠. 아니, 이 세상 생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사는 것이 뭐 좋은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죽기를 꺼려 하는 겁니까?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선생님, 내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무덤보다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려서 지옥으로 던져버릴 텐데 아니, 감옥 생활도 감당하지 못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그 지옥에 떨어져 살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아니, 그러면 왜 여기 이렇게 멍하니 그냥 서 있는 겁니까? 뭐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야 움직이더라도 움직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양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하나를 그에게 건네 주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읽은 이 사람이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전도자가 손을 들어서 저쪽 넓은 평야를 가리키면서 저기 있는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십시오. 좁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첫 번째 장이기 때문에 비교적 내용이 짧지요. 자, 이런 1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일단 기억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첫 번째 모습은 손에 책을 한권 들고 있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마음과 입술로는 절규에 가까운 탄식, 어찌할꼬, 어찌할꼬라는 탄식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 그가 자기의 그런 마음을 짓누르는 그 탄식의 이유를 가족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 사람을 가장 믿어주고 그리고 따라줄 만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보지만 가족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쳤다라고 비방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의 그 마음에 겪고 있는 그 갈등과 그 번민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구원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 하지만 그 스스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을 때 전도자가 그에게 와서 그가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방향을 일러 주었다는 거. 이런 큰 그림을 먼저 머리에 선명하게 그림처럼 그려서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장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존번연 목사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이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첫 장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책을 한권 들고 어찌할꼬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한 남자를 저희가 보잖아요. 그이 남자를 통해서 존버년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사실상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복과 안전과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던 어떤 사람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살고 멋지게 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그 천성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실 때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각성시켜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도 못 해보고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해보던 자기의 죄와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정도로 쉽게 떨쳐내지 못할 정도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여행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런 영적인 각성을 심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천성을 향한 진짜 여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남자의 그 상태, 그 갈등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이런 상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할 세상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탄식하는 이 남자의 상태요. 이걸 누가 세상에서 부러워하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미쳤다고 말하기 딱 좋은 거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종교를 어떤 식으로 가져서 저런 상태로 우울하게 사는가,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왜 저렇게 괴로워하는가, 그렇게 조롱하기 딱 좋은 상태잖아요. 누가 교회를 다녀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교회 오면 불안하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근심하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러기를 다 바라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진짜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게 되고, 다가오는 죽음보다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게 되고, 심판 이후에 있는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악한 세상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실 때 제일 먼저 들어와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건 미친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죄가 있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욕하고 그걸 조롱하고 그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여기 1장에 이 남자야말로 제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자기의 그 근본적인 문제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디어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제정신이 돌아온 상태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 사람을 비웃겠죠. 아유, 신앙을 어떻게 가져서 그렇게 죄 때문에 늘 씨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구원 구원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조롱하겠죠. 근데 이것이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마음 상태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어떤 종교 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찬송하라면 찬송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라면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종교적인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신앙적인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때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남자의 이 상태는 이상한 신앙이죠. 우울한 신앙 같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짜 신앙이 우러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붙잡을 수 있고 그 효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삶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붙잡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붙잡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붙잡지 않아요. 무슨 액세서리 하나 달고 다니는 그 정도로 그냥 붙이고 다닐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참된 복음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남자야말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 번연이 첫 장을 딱 펼치자마자 이런 상태를 가지고 성경 한 권을 들고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을 쫙 보여주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마음이 각성된 사람은 이런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삶이 시작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만이 그 순례의 길을 제대로 가고 결국에는 천성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다. 그 얘기를 존 번연이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던져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동안 나에게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깊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나에게도 이런 내용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들어온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깊이 깨닫고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무서운 형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궁리하고 그 방법을 간절히 찾은 적이 나의 일생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던가? 옛날에 그런 일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을 가지고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내 안에 남아있는 불의함들과 내 삶 속에서 나를 계속 죄로 끌고 가는 이 죄의 세력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온전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 봐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뭐 무슨 체험도 하고 저런 체험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의외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구원을 간절하게 찾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철로역정의 이 일장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잘못 건성으로 다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나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절박하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 이런 죄에 대한 각성,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각성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구를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의 시작점인 것을 아시기에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남자의 이런 상태요. 남자의 이런 상태는 사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1장에서 이 남자가 자기의 고민을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털어놓잖아요. 근데 가족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믿어줄 만하고 제일 먼저 같이 걱정해 줄 만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남자가 그 자기의 영혼 속에 있는 그 고통을 가족들에게 말하지만 가족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막 욕하잖아요. 막 나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존 번연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쑥 집어 넣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하고 내가 쉐어한다고 해서 이게 전염병처럼 독감처럼 이렇게 쉽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정과 이런 영적인 상태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만한 사람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붙들고 씨름해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존 번연 목사님이 보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도덕적인 삶을 열심히 살면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셔서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막 갈등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과격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열광적인 신앙을 지나치게 가진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제 비판과 비난을 받으면서 외톨이처럼 남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갈등과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 넓은 길로 가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셨죠. 그러나 구원으로 가는 그 참된 길은 들어가는 문도 좁고 길도 험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장에서 이존 번연이 던져준 이두 번째 하늘로 가는 그 순례길은 소수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겪으면서 가는 길이다. 하지만 그런 길을 우리가 외로움을 감내하면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으며 외톨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제 그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중사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대중사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이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다수가 가는 길,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말하고 막 많이 몰려다니는 쪽으로 우리들이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기가 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참된 복음의 길, 천성을 향해서 정말로 나아가는 그 참되고 거룩한 길은 항상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마음에 받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갔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 아니면 사람들이 잘안 모이는 집회 뭐 이런 데를 쫓아다니라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그 대중성을 우리가 잊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우리에게 매력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비록 소수고 그래서 외롭고 이해를 못 받고 칭찬을 못 받고 명성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외로운 길이지만 그 외로움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외롭게 사시고 이해를 받지 못하고 사시고 대중으로부터 배신을 받고 버림을 받고 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전혀 정반대로 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지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 될 일이죠. 여러분, 누가 외롭게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소수로 외면당하고 살고 싶겠어요? 누가 주변에 이해해 주는 사람이 적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외로운 것은 굶는 것보다 사실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외로우면 그냥 사람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걷고자 한다면 까짓것 세상에서 짧은 세월을 사는 이 세상에서 외로움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각하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삶 속에 나를 주장하고 있어서 외로워지는 그 삶, 남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그 삶, 그래서 때로는 나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의아한 그런 삶을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점을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일장에서 존 번연이 이 남자의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가족들이 이해 못하니까 들판으로 나가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서 막 혼자 계속 씨름하는 거잖아요. 이 남자의 그 꺼지지 않는 불처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갈등과 또 영적인 추구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존 번연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일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주변에서 막 들들들 볶아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조장시켜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정말로 집어 넣어주셔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것은 때로 기복이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우리를 밀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남자가 이 일장에 있는 이 남자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아,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나아가는 그 초입 단계부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막 우리 스스로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일으켜 내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막 들들들 볶고 막 조직을 하고 막 이렇게 몰고 다녀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약한 사람들이니까, 꾀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나도 나를 좀 들들들 볶아야 되고, 교회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막 움직이고, 때로는 막 혼내서 이렇게 막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워낙 우리가 꾀도 많고, 게으르고, 핑곗거리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가족이 미쳤다고 해도 가족이 비웃어도 가족이 그만하라고 막 난리를 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불을 이렇게 일으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불을 지핀 거면 좀물좀 끼얹어서 끌수 있고 교회가 열심을 내도록 나를 부추겼으면 내가 좀 자제해서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불 붙여놓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끝까지 갈수 있는 불이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존 버녀는 이 남자의 이 끊임없는 갈등의 모습,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바라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자극하고 격려해서 겨우겨우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컨베이어 벨트처럼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막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여러분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말 한마디 좀 섭섭하게 하고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뭐 교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하던 일다 멈추고 딴짓하고 막 신경질 내고 뭐 그렇게 되겠죠. 이 남자를 보십시오. 가족이 그렇게 뭐라고 하고 미쳤다고 해도 성경을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짜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에 1장에서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이존 버년이 이 사람이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지만 답을 못 찾는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성경에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성경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글자로 적혀져 있잖아요. 분명하게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존 버년이 1장에서 이 남자가 성경을 계속 읽지만 답을 못 찾고 맨날 끙끙대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으로 계속 그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전도자를 딱 등장시켜서 전도자가 이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기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지시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잖아요. 이네 번째 이 항목에서 존 번연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들이 시작되도록 하시지만 성경과 함께 어쩌면 성경보다도 더 중요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설교자들이 워낙 많고 또뭐 설교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험담들도 많이 하고 무시도 많이 하는 그런 시대라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이존 번연이 살았던 이 17세기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성경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지만 그보다는 주일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 그 연약한 설교자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경이 먼저 다 만들어져 가지고 보급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의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형성된 게 아니었거든요. 갈릴리 어부들로 구성된 연약한 사람들로 구성된 열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전도자의 등장 그리고 전도자가 들판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왔다 갔다 그냥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 사람을 좁은 문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이런 설교자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각성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복음으로 가라고 십자가 아래로 가라고 우리를 그리로 밀어내는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딴데 정신 팔지 않고 내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신 적이 있으신가? 나에게 그런 설교자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 만약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에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친 설교자들은 많이 있었고 나에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막 도덕을 설교했던 설교자들을 많이 겪긴 했는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 이후에 있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나에게 진지하게 설교해주고 그것을 피하라고 피할 길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해서 가르치면서 그에게로 가라고 나에게 가르쳐준 설교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설교를 이렇게 아주 윤기나게 잘하는 사람, 말이 아주 능숙해서 현란한 설교를 하는 사람, 아니면 예화를 정말 잘 써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설교자들 말고요. 죄와 심판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나를 자극하고 나에게 그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지정해주고 지목해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를 우리 인생에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겠죠. 자, 천로역정 1부 1장에서 이 남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와 또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그 위험성을 절박하게 깨닫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지만 그런 갈등과 구원을 추구하는 그 삶을 심지어는 가족들도 이해해주지 않지만 그 외로움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처럼 집어넣어 주신 그 심정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마침내 전도자의 도움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어쩌면 10년 전에 나한테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구나. 어쩌면 이렇게 내가 몇년 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아, 내 생전 처음 들어봤네. 이렇게 생각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 이것에 대해서 아, 이런 일도 있어라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 내용이 나에게도 주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조품에 불과해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그런 기도를 즐거이 들으시고 또 기쁘게 후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천로역정 1부 1장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2장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